이곳 그 보스턴 대학 BU 출신인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킹 목사님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흑인들이 차별 대우받는 현실을 보면서 1963년 8월 23일 흑인 인권 운동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연설을 워싱턴에서 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은 그가 암살당하기 4년 전에 했던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a dream 이런 연설입니다. 이 구절로 유명하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 애의 식탁에 앉아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좋은 꿈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꿈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시절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꿈이 뭡니까? 이사야는 먼 미래에 성취될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을 그는 꿈꾸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했던 본문 말씀을 그 텍스트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은 대지 설교가 아니고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한 싹이나 한 가지는 이새 가문에 태어나게 될 그 아직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이덴티파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후손을 가르칩니다. 이새 가문에 태어날 어떤 후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인 목동 다윗을 선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다윗왕의 아들 손자로 이어지면서 다윗왕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이사야가 받았던 이 환상은 먼 장래에 한 인물이 이새의 가문에 태어나는데 그 인물이 다름 아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받았던 환상대로 메시아가 800년 후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말입니다. 메시아인 예수께 태어날 그때에는 이미 다윗 왕국은 망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께서 끊겨진 왕, 이 왕의 가게로, 끊겨진 왕의 가게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왕의 가게로, 가게에서 출생을 합니다. 누구의 예언대로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내다본 환상대로 말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어마어마한 가문,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문에 그런 가문에서 떠들썩하게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몰락한 가문인 다이드 왕의 가문에서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 한 싹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출생할 때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말구유, 말먹이통에 놓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에서 솟아난 하나의 연약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주와 구주였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을 가르치는데 성령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영을 여섯 가지로 풀어서 말해주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둔한 인생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총명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일찍이 솔로몬이 기브아에서 1,000마리 양의 번제를 드릴 때, 그 1,000번제가 아닙니다. 1,000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 양. 그 번역을 거의 다 이렇게 1,000번제로 해가지고 왕이 정사를 폐지하고 1,000이 넘는가 3년 정도 되지, 3년 좀 더 되나요? 3년 동안 기본 거기에서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축제 기간인데 거기에서 양을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드렸던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총명과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차 메시아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는 영적으로 지혜롭고 영적으로 총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은 뭐고 재능은 뭡니까? 일단 모략이라는 단어는 개인이나 국가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모략입니다. 모략. 다른 말로 하면 경륜이라 그럽니다. 경륜.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략이라 그러고요. 경륜. 우리나라 옛날 조선의 선비상이 뭡니까? 학덕과 경륜이 높은 선비, 선비정신. 이게 조선시대 인간상입니다. 학덕은 뭐예요? 경전을 많이 읽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덕을 많이 쌓은 선비. 근데 학덕을 많이 쌓은 선비들 보면 조금 깨재재해요. 경륜이 없어요. 매니지먼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있는데 거실로 들락날락 거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큰 구멍, 작은 구멍 뚫습니다. 벽에다가. 구멍 하나만 뚫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돌아가요. 이게 경륜입니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게 뭐 세상 일들에는 잔머리라 그러나 이런 게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앞뒤가 먹혀서 그래서 학덕과 경륜을 갖춘 이게 오늘 모략이 바로 이 경륜이고 지략입니다. 그러면 재능은 뭡니까? 그 탤런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전략과 전술이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는 게브라로 되어 있는데 이 능력을 가르쳐요.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은 메시아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메시아에게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메시아에게 지식을 주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을 통해서 신지식을 얻고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밖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 다트 엘로임이라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걸 계시라 그러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신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일으킵니다. 성령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경외. 요즘 저 북한에 보면 경외하는 김일성 동지, 경외하는 김정일 동지, 경외하는 요즘 그 아들님 이름 김정은 아무 때나 쳐발라요. 경외를. 아니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떨며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후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대로 주님 예수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수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의 머리 위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해 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 아래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요한도 보고 알았고 예수님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는 거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예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힘입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유다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메시아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병든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고 귀신을 성령이 내재된 그 말씀으로 추방했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들여서 희생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의 승천 기사들을 조사해 보면 명백하게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승천했다는 기술을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승천 기사에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웠다는 수동태 동사를 쓰는 것을 볼 때 예수의 승천도 성령 사역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승천에 있어서 예수께서 주어이긴 한데 수동태로 기록이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하늘로 승천시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초반부터 지상에서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펼쳤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했고 엘리야도 실수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땅들과 이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자신의 길인 고난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그에게 분정된 길을 걸어가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성취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이 성령을 그렇게 의존했다면 우리들은 연약한 우리들은 더더욱 성령을 의존하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메시아인 예수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늘 성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순종하여서 다 이루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 두렵고 싫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서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런 순종의 삶이 예수를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영인 성령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조차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 생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가 있는데 가슴이 뜨겁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그분이 내 삶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게 만들어드린다면 나도 뜨거운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다가 마침내는 순교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던가요? 그들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차가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개화 초창기에 평양의 깡패 김익두 목사, 그분이 변화돼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던 그날부터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덩어리 성령불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 불, 불같은 성령. 이 불이 임하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뭘 느껴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 생활에 만족과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생활에 활력이 없고 교회 생활이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주님 예수께 하늘아버지께서 부어주셨던 성령이 막힘없이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지상사역을 성령을 의지하여 하셨다면 연약하딘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하반절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구절 요약하면 메시아인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통치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다 입니다. 세상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무시합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가까이 부르셨고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입의 막대기, 즉 그의 입술의 기운, 물론 이런 표현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께는 악인들을 응징했습니다. 유대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등쳐먹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국에 대한 기술은 대단히 목가적인 풍경이면서 그러면서 그 이상의 그림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풀을 뜯고 누워있고 암소와 그의 새끼도 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이 풀을 뜯고 누워있는 그 속에 놀랍게도 포식자들이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사자, 표범과 곰은 모두 포식자들입니다. 양과 염소와 포식자들이 한테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림을 이사야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젖먹은 애기가 독사굴에서 장난치고 손을 놓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온 우주의 평화, 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항구적인 평화는 먹이 사슬이 바뀐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맹수들도 풀을 먹이로 사용한다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겠고요. 또한 독사도 풀을 먹는다면 들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독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먹이 그물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던가요? 이것은 존재의 근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만 성취되는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우주적인 평화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9절에서는 그 나라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는 예수의 재림,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있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거울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를 이건 이것을 우리는 내세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현세와 내세의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 중간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현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그런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바로 그 땅, 그 꿈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는 메시아가 땅에 오셨지만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이 도래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인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 나라를 이사야는 9절에서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헤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로움을 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후반부에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인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서로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제 유대를 넘어서서 온 세계로 확장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열방은 글자 그대로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메시아인 예수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날에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기치는 깃대, 깃발을 의미하는 말인데 아마도 나무장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나무장대를 세우고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점으로 세워서 모여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휴식시간 예비군 훈련할 때도 휴식시간 하면 막 지멋대로 막 난장판입니다. 그러다가 집합시간이 되면 지휘관 앞에서 하나를 불러서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면 거기 다 모이거든요. 질서 있게. 그게 기치입니다. 예수께서 기준점이 되어서 짱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짱대로 세워지니 열방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에는 16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아직도 전파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은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보았고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이 땅 위에 세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꿈을 꾸었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의 예언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지금 그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완성하신 평화의 왕국은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 되어지지만은 지금은 그 왕국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확정되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주님 예수를 온 땅의 백성이 알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꿈을 우리는 꿔야 합니다. 그 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이 아닙니까? 온 인류의 가슴 속에 예수 생명을 전함으로 온 땅의 열방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환상과 꿈을 꿔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영, 예수를 믿게 하는 영, 즉 성령을 불신자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조홍석 강민 집사님은 에이데르와 풀어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울리며 들어온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이 시간 말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